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특사가 어제 최근 독재 정권 붕괴 뒤 시리아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만나 정권 이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메드 아샤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수장과 회동했다고 특사실과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데르센 특사는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가 신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특히 모든 시리아인을 포함하는 정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은 시리아인들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특사의 이번 방문은 시리아 반군이 지난 8일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 해군 해리 에스트루먼 항공모함 강습단이 14일 중동 해역에 진입했다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트루먼 항모강습단의 이번 배치는 영내 안정과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14일 늦은 시각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재기를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과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100명가량의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최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 가자시티 등지에서 최소 5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날 공습은 무장세력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을 사살했고 여러 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 지역 내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 내 베셀리 하이와 푸시키노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진격을 계속해왔으며 최근 이 지역 내 전략 거점인 포크로우스크로의 진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70%가량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의 러시아군에 연료를 보급하는 열차 40량가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철로에 대한 사보타주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 공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하이 부시장 등 중국 정부 관리들이 오늘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화위안 상하이 부시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2010년 시작된 연례 타이베이 상하이 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화 부시장 일행은 이날 타이완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장완한 타이베이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를 승인했던 M1A2 에이브람스 T형 탱크 첫 인도분 38대가 이날 타이완에 도착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지난달 중국 내 소매 판매가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링 후이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경제지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11월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며 실업률이 5%대였다면서도 외부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내수가 부족하며 일부 기업은 생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위한 기반을 여전히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가량 증가에 그쳐 10월에 4.8% 증가세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오늘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임 투표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 해산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간 합의에 따라 조기 총선은 내년 2월 2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불신임이 확정되면 숄츠 총리와 장관들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대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대내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적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대내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지난 14일부터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김영우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던 통일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통일부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내 정치 지형에 중대 변화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북협상파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0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한 간 상대방에 대한 경쟁적인 전단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사법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15일 불러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 군사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일반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검찰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런 조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대북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순수한 북한 대응이 아니라 이것이 국내 정치적인 거 연계됐다라는 그런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확성기라든지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라든지 그런 것들의 동력들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은 이거를 또 이용하겠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압박해 대화로 나오게 하고 핵과 미사일 보도화를 단념시킨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걸고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인권 공론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남북 간 화해 협력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윤석열이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정계와 사회계에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열기가 더 한층 고조되는 속에 여당 내 분열이 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비교적 시간차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북한은 이를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선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뒤에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북한 매체들의 보도 태도도 신중하지만 당국이나 주요 인사들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의 소리도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강경책을 썼던 윤석열 정부가 중도 하차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북한은 내심 반기면서 굳이 나서서 역풍이 불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수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새 대남 노선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 내용을 적극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 계엄 주도 세력의 남북 간 군사 충돌 유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한국의 정권 공백 상태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옵니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러시아를 도와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은 북한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는 않으리라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주요 전선은 남북이 아니라 서방 대 반서방 전선으로 확대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 정세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변수가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지 자체에 대한 쉽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정은한테 한국 내부의 어떤 정치 상황까지 포함해서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도발을 통해서 또는 긴장 고조를 통해서 자기들 보기에 우호적일 수도 있는 그런 자체를 깨거나 바꿀 어리석은 짓은 안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박원공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위기 구조를 통해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며 트럼프 새 행정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4일 BOE에 관련 질문에 미한 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요르단 아카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We've seen it follow.
이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다며 최근 몇 년간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및 한국 정부와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사태 국면에서 잃어버린 동맹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외교와 안보 분야의 공백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4일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ought not to be surprised in light of what happened with the attempted imposition of martial law and the anger that stirred.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여러 외교 안보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발동 시도와 그로 인한 한국 내부의 분노,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된 불행한 사건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rom a U.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democracy is preserved and that proper
또한
procedures
미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의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안정성을 회복할지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탄핵안 가결 후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한 동맹은 철동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미한 관계의 굳건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데 공통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대행체제가 가진 권한의 한계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미한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상황과 내정에 미국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조약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당국이 계엄 국면에서 미국과 소통을 거부했던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은 신뢰의 상실이라면서 향후 한국의 과제는 그 외교적 피해를 복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ig effect of this is the loss of confidence, I think, that occurred. So the task now is to repair tha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성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되찾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일본 등 역내 우방들에게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의 안정성, 민주주의 회복력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발맞춰 추진해온 외교 정책들의 성과도 함께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i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a foundation for South Korea reaching out to Pyongyang, Tokyo and Beijing.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토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대담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큰 결정이었으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매우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를 북한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미한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언 전 부차관보는 이번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한국 육군 고위급 장성들이 잇따라 해임되거나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상당수의 인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one area that has been touched upon by some that does concern me, and that is if you look at the upper echelons of the leadership.
그러면서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매우 신속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직무대행 기간 등 한국 정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is a case where there is less stabili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s going to act out and carry out.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교체되는 전환기를 맞아 당분간은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와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역내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행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 미한일 3국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미국 차기 정부가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나탈리아 슬라브니 스템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특히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진단했습니다.
Overall, I think U.S. leaders value this partnership, especially with how big of a role South Korea plays in the global economy and how
이어 한국이 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주변국이나 동맹국 중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큰 변화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전환기에 서로를 안심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더 활발한 소통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미한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통화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전 7시 15분에 이뤄졌으며 양측은 현재 한국 내 상황과 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다면서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권한 대행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 권한 대행과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럭케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 방위체계 하에 연합사령관으로서 연합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며 계획된 연합훈련 활동과 작전, 투자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권한 대행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연합준비태세와 정전협정 이행, 연합전력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한 권한 대행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한국의 비상상황 속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 대행은 강력한 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와 한국의 탄핵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심현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에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는 63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91일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이 심판 절차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리가 중단돼서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3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리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최근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한국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6인 체제에서는 9인 체제보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탄핵이 인용되려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6명 중 단 한 명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을 살펴보면 4명이 중도 또는 보수 성향, 나머지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여야가 추천한 후임 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다면 9명 체제가 완성되고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1조와 국회법 130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등의 탄핵 심판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권한 대행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네,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2016년 황교안 총리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그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됩니다.
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행정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국 정보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폐기할 권한도 있고 군 통수권,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공무원 임명과 해임권, 그리고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한 총리마저 탄핵이 된다면 권한 대행 역할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 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해진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이어집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순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순위로 권한 대행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현지 기자와 함께 한국 대통령 탄핵의 남은 절차와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릭스카 상원의원은 13일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they are trying to destroy.
스카드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카드 원은 한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에 대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무인기를 띄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을 거론한 데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특히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언급한 미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 언급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at you just cited. I have not had a briefing on that, so I'm going to refrain from commenting on those specifics.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다만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시킨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이는 정말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ir elected legislature has stood up.
이어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건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미한일 관계를 약화시키는 건 우리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허용치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모두 52척의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뷰웨이가 플래닛랩스에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 하역 시설이 밀집한 남포항에서 일주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바다 쪽을 향해 길게 뻗은 하역 부두와 주변 하역 시설 등의 선체를 밀착했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북한 혹은 제3국 유조선이 이곳에서 유류를 하역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안보리의 허용치 50만 배럴이 초과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포에서 포착된 52척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에는 최소 52만에서 156만 배럴의 정제유가 반입됐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면서 안보리가 부과한 50만 배럴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합되고 분명하게 규탄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에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유조선의 불법 유류 획득 정황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BOE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이달 1일부터 10일 사이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이 최소 7척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올해 한도를 넘긴 상황이지만 유류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조선 7척 중 2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이들 유조선이 사실상 북한 해역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유류 관련 활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남포 유류 항구의 최근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포의 유류 시설 밀집 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류 하역 접안 시설을 한 개 신설하고 바로 옆 기존 접안 시설 끝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를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류 시설 밀집 지역에 지름 15에서 20m에 달하는 유류 탱크를 꾸준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 만들어진 것을 포함해 이 일대에는 모두 38개의 유류 탱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버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just further evidence.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EU 회원국 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15년 연속인데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국제 안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김시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럽연합이 또다시 북한의 고려항공을 영내 27개 회원국에서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로 지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3일 영내 운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항공사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목록에 북한 고려항공이 또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국제적 안전기준을 토대로 매년 두 차례 EU 항공 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목록에 오른 항공사들은 유럽연합 내 운항이 아예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북한 고려 항공은 운항이 제한되는 항공사 목록에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을 운항하는 항공사 안전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사로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 고려항공은 운항 제한 조치를 받는 명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제 투폴레프 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앞으로도 유럽연합 내 운항이 계속 금지되는 겁니다. 이란의 이란 항공도 고려항공과 비슷한 조치를 받아 운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네, 고려항공은 15년 연속 이런 운항 제한 조치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EU 영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된 게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EU는 2006년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렸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투폴레프 204 여객기 두 대를 도입하자 엄격한 제한 아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이 항공기 두 대가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국가를 운항한 적은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항공안전 목록과 별개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독자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제재를 통해 금지됐습니다.
그렇군요. 고려항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운항이 좀 제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10여 대의 여객기와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안전기준 미달 때문에 EU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도 운항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개 나라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는 등 해외 취항지는 중국과 러시아 이제 단 두 곳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마저도 운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 기자 설명대로라면 지금은 주로 고려항공이 북한과 러시아를 운항하고 있던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 북한 고려항공의 최다 운항지가 중국 베이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뀌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 분위기가 이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 듯한 모양새인데요. 두 나라의 군사밀착으로 양국 간 인물적 자원의 이동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임시편까지 더해가며 러시아로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VOA는 지난달 1.5일에 한 횟꼴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반면 고려항공은 중국 노선에는 임시편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 주 2회씩 베이징과 선양으로 정기 항공편을 띄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15년 연속으로 유럽연합 EU 회원국 내 운항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소식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인 북한 두만강 역에 선로를 덮는 정체물을 대형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최근 북러 간 열차 통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 구조물의 용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로 위를 덮고 있는 파란색 구조물이 보입니다. 구조물이 세워진 곳은 북한 두만강 역으로 물체는 역 건물 바로 앞 승강장과 선로 위에 지붕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와 폭은 각각 300m와 30m. 이 역에 정차하거나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를 가리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북한이 이곳에 구조물을 세운 것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19일까지만 해도 텅 빈 이곳에 23일 동쪽으로 약 35에서 40m 길이의 파란색 구조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어 이달 3일 이 구조물은 역 중간 부분을 제외한 양쪽 끝부분에 들어섰고 약 일주일 동안 가운데 부분이 채워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이곳에 길이 300m에 이르는 대형 구조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 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8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과 러시아 향발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열차가 포착되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 사이엔 길이가 800m에 육박하는 화물열차 여러 대가 정차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대형 구조물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을 오가는 여객 열차를 재개통했는데 이와 관련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국영 철도 회사 러시아 레일을 인용해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핫산역을 오가는 열차가 이달 16일부터 일주일에 세 차례 운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러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는 약 5년 만입니다. 또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빅토르 데미안코 러시아 극동 철도 부국장은 두만강역과 핫산역의 철도 검문소가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형 구조물이 철도 검문시설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과거 여객열차나 화물열차가 정상 운영되던 시절에도 없던 시설이 이 지점에 갑자기 들어선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이 구조물이 역 전체와 바로 앞 선로를 가린다는 점에서 양국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이 일대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라진항을 통한 무기거래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백악관은 선박의 무기 선적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작년 1월 이곳에서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담은 흑백 위성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을 열차를 통해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근 무기 제공은 물론 병력까지 파병하고 있는 북한이 이곳을 통해 무기 운송 혹은 병력 수송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 거래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해서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한국 내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서 전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이어서 지검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겁니다. 네. 공조수사본부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의 출석 요구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검찰과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사례여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데다 내란죄라는 위중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한국 내 수사 당국들이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경쟁하는 상황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 정치 세력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만큼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이어 전 특전사령관도 구속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한 데 이어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거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던 군과 경찰 핵심 인사들이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앞서서 내란죄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만 설령 구속된다 해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네.
헌재의 결정에 앞서 내란죄에 관한 형이 확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대통령은 구속이 되더라도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180일 안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 14일 안에 파면 결정 또는 탄핵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현적 요소가 뚜렷해서 헌재의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어지면 앞으로 6개월이 이제 걸린다는 말씀인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 착수는 했습니까?
예, 심판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고요.
네.
오는 27일을 첫 변론 준비기일로 정했습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친 뒤에는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이번 사건의 주심이 된 건데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인사로 지난해 네. 12월 윤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는 것이어서 주심 지정에 특별한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헌재는 주심이 누구인지 여부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현재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한국 내 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